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각 나라의 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책을 제공하는 국제 비정부 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라는 인터내셔널 트랜스퍼런시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1993년 독일 베를린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 100여 개 나라 가운데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매년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인 CPI를 발표하고 반부패 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한국 지부가 있고 국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한국의 부패 인식 지수는 180개 국 중에 몇 등이나 될까요? 2022년도 기준으로 볼 때에 100점 만점에서 63점을 받아서 31등이 우리나라입니다. 그 전에는 51등이었는데 촛불 운동 이후에 18단계로 급상승하였습니다. 참고로 덴마크가 90점으로 1등이고 핀란드, 뉴질랜드가 87점으로 공동 2위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싱가포르는 83점으로 5등이고 가까운 일본은 73점으로 18등입니다. 2003년도 2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얼마 후에 K방송사에서 보츠와나에 있는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보츠와나 정치 경제 전반에 관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 보츠와나의 방송팀이 들어가는데 저에게 통역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3부작 다큐멘터리인데 1부는 핀란드 편이고 2부는 보츠와나, 3부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왜 보츠와나를, 그것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인 보츠와나를 선택한 것은 우리나라보다도 부패하지 않은 깨끗하고 청렴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국가 부패 인식 지수는 청렴한 깨끗한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 1등이 핀란드이고 보츠와나는 22등. 그렇다면 한국은 그 당시에 50등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볼 때에 그것도 아프리카에 있는 보츠와나가 어떤 나라이길래 국가 청렴도가 우리 한국보다 높을까 의아해 한 것입니다. 제가 맡은 통역의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출국을 하루 앞에 두고 방송사 프로듀서가 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통역의 일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저에게 봉투를 건네주며 영수증의 통역 수고비로 받은 것을 사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수고비는 300달러인데 영수증에는 600달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프로듀서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해 주셔야 저희도 먹고 삽니다. 제가 사인을 해 주었을까요? 안 해 주었을까요? 예? 해 줬습니다. 그것이 잘못인 것 알면서도 말입니다. 너나 받으세요. 600달러 다, 300달러 다 주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행동이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인 보츠와나를 대상으로 방송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그동안 쌓여있던 한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가가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정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담당 프로듀서와 제가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부패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신세대 앞에서 외치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 이 본문은 책임 있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한 사람의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얼마나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사모님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여러분 곁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박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사시려고 애쓰시는 목사님의 충성스러움과 설교하신 대로 지키려고 하시는 삶의 모습은 주변의 많은 선후배 동역자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높으신 분에게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지자의 모습은 아부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가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을 다루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호렙산에 올라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자 아론은 그들을 징계하는 데 실패하여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론이 좀 더 강한 확신을 가진 용기 있는 리더였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 재난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후기 광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모세의 지도력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가 많았습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설교는 그러한 사실들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는 공동체의 영적, 도덕적 생활을 헌신과 순종과 사랑이라는 고차원적인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반면에 서툴거나 무관심하고 악한 리더들은 공동체를 부패와 부도덕과 배교라는 타락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는 거의 두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네 종류의 지도자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종류는 재판관,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재판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종류의 지도자는 언약 공동체에서 독특한 역할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재판관은 언약의 집행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깁니다. 왕은 언약의 보호자로 섬기고 제사장은 언약의 모범으로 섬기고 선지자는 언약의 해석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이 네 종류의 리더들은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지도자로서 언약의 집행자였으며 언약의 보호자였고 언약의 모델이었고 언약의 해석자였습니다. 이러한 리더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셨다면 우리들에게는 이 네 가지를 다 아우르는 흠과 티와 점이 없는 온전한 리더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재판관은 공의로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앞으로 묵상할 17장 14절에서 언급할 왕의 리더십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재판관의 리더십이 먼저 언급된 것은 사실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재판관들의 공정한 법 집행은 정치적인 권위의 특징인 왕정 제도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언약적 신정 제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을 때도 생존할 수 있었고 생존했습니다. 신명기에서 재판관은 거룩한 역할에 더 가까우며 왕보다도 모세의 진정한 계승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신명기 10장 10절 한번 앞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입니다. 1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재판관이 재판할 때에 취해야 할 태도로 의로운 재판관의 길은 여호와의 길을 투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왕은 하나님을 투영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성읍에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재판장들이 해야 될 직무 자체를 명시하지 않고 오히려 공의와 정의를 지키기에 필요한 근본적인 도덕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내면을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가 시작되는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재판장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볼까요? 앞장 신명기 1장입니다. 첫 번째 장 신명기 앞쪽으로 쭉 가셔서 1장 6절,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도 그리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재판관의 깨끗하고 청렴한 삶이 이웃 사랑을 위한 사회적 거룩의 실행을 위한 근본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관들은 정의를 굳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의 공정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의롭고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관이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극히 정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인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라는 이 말씀의 문자적 의미는 정의를 너희는 추구할지니라라는 뜻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축복된 삶이 지속될 수 없듯이 사법의 부패가 사회에 암처럼 번지게 되면은 그 땅에서의 번영과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깨끗하고 청렴한 법의 체제가 사회가 존속할 수 있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어느 사회든 범죄와 불의가 어느 정도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고 바로 잡는 수단이 부패하면은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7절의 말씀처럼 정의가 쓴수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21절부터 17장 1절에서는 우상을 세우지 말고 흠 있는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16장 21절부터 17장 1절까지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언약을 위반하는 행위들입니다. 아세라 상은 나무 기둥이나 살아있는 나무로 여성을 상징하고 주상은 남성의 성기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가나안 다산 종교의 전형적인 소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당들에 안치되어 있는 이 우상들을 철저히 부셔야 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심어지거나 세워질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혼합주의이며 언약에 대한 충실함과 함께 할 수 없는 패역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용한 혼합주의와 패역한 우상 숭배는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나갔고 예언자들에게 그 어떠한 범죄보다도 격분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부주의하고 배은망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예 노골적으로 언약을 위반하는 행위였고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망치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끝나는 말라기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으면은 곧이어 10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는 바른 종교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은 정의를 구현할 수 있지만 탐심과 풍요의 우상을 신으로 예배하면은 정의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종교적이든 사회적이든 모든 불의와 죄악은 탐욕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반영하려면 탐욕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만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12·17장 2절부터 7절까지는 법 집행 절차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겼다는 고발 내용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며 한 사람의 증언으로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어떤 법정에서든지 가장 심각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섬기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사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법을 집행할 때에 중요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법이 남자와 여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고발은 공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희생자가 우상 숭배 혐오자라는 이유로 사적인 복수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세밀하게 조사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확실히 유죄로 결론 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합니다. 율법은 무죄한 자를 거짓 고발로부터 보호하는 만큼이나 실제로 유죄인 자를 분명하게 벌하는 데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는 재판과 집행은 마녀 사냥을 조장할 위험이 있는 비밀 법정이 아니라 공개 석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는 기소하려면 증인이 반드시 둘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러한 심각한 고발을 하는 자들은 형을 집행할 때까지 기꺼이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은 위증 관련 율법과 더불어서 고발자와 피고발자가 서로를 아는 지역 공동체에서 경솔하거나 거짓된 고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법을 고려할 때에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의 말과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본 후에 신중하고도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막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보여야 될 높은 수준의 법 집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절의 16장 18절은 지역 지파의 재판관들을 말한다면은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지역 법정에서 다루기 힘든 사건들을 다룰 상급 법정의 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상급 법정은 중앙 성소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 되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이름의 거룩함과 권위를 나타나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들은 그곳의 판결에 절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급법정 구성원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과 그 당시 재판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상급법정의 판결에 불복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극형으로 다스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급법정의 판결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신적 권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상급법정의 판결에 불복종하는 것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를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판결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불의하고 악한 지도자는 경계해야 되지만은 모든 지도자의 권위를 부정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안전장치를 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